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지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셨는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장엄한 필치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그 경륜과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고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야말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기관이요 방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장에서는 그러한 교회 안의 구성원으로서 신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옛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새사람이니까 4장 22절에 따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분을 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4장 마지막 절 32절을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권면은 5장에서도 쭉 이어지는데 아마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는 이 구절에 아마 스스로 감동이 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는 다시 구체적인 어떤 명령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이 에베소서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굴어라 이 말인데요. 근데 이 말은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조금 애매한 말입니다. 너희가 사랑해라. 너희가 용서해라. 너희가 선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령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임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명령이 주어졌다는 건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분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에 어떤 애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귀속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주 그 애매한 표현이죠.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뭐뭐 같이라는 말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일을 행할 능력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귀속되어 있지 않지만 그 능력을 힘입어서 네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신약성경에 우리를 향한 이 명령에는 우리의 어떤 그 기독교인으로서 신자로서 실천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신약성경이 명할 때 이 직설법과 명령법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직설법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죠.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너는 거룩한 성도다. 그런데 동시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굴어야 된다. 너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너는 성도답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명령법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손에 잡히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은 이런 것과 비슷하죠. 대학에 들어간 학생에게 신입생들에게 대학교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대학에 들어왔으니 우리 대학의 학생답게 구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의 신분이 이미 그 대학의 학생이라는 걸 전제합니다. 그렇지만 입학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대학의 학생답게 명예롭게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책임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전제하고 하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변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답게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받는 자녀같이 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서로 용서해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나도 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부여받았고 자격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격에 따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로 끊임없이 노력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역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설이 가능한 이유는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신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는 사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입는 사랑, 그 사랑의 기원이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그 사랑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떠올릴 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세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 진심, 어떤 최고의 노력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으시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대목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바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언뜻 생각나는 이제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 구약의 옛 예법, 제사제도와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비교하면서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러한 이제 설명의 마무리 단계에서 9장 1절이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옛날 출애굽하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줘서 성소를 지었던 거 너희가 다 알 거다. 또 둘째 휘장대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런데 그 성소의 핵심되는 장소가 뭐냐? 지성소다라는 것이죠. 그 지성소에 뭐가 있냐? 4절에 보시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지성소 안에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의 증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핵심이 이거예요. 5절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낱낱이 말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내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너희가 잘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의 기물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인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빨리 건너뛰고 더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하고 싶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죠? 바로 속죄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그 눈에 보이는 이 성소,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표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이는 참된 제사, 참된 성소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보다 둘째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것은 무엇입니까? 10절부터 나오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15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이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를 완성하셨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이 제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어떤 제물로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사역하셨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 첫 번째 예법의 예를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주님께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거죠. 이 언약궤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성소를 이제 만드시는 장면이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데 3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런 기록들이 왜 있나 싶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만든 공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든 제작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부살렐이 대신해서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치수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든다라는 걸 통해서 이 세상의 공간과 연속성상에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간, 새로운 공간을 이 세상 안에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무엇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새로운 시간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핵심이 뭐냐?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고 그 언약궤를 그 덮는 그 지붕과도 역할을 지붕 같은 역할을 하는 속죄소를 이 만드는데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그룹으로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며, 자 금으로 이렇게 속죄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치수도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가 이렇게 위에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금으로 그룹 천사의 이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보좌 역할을 하는 그룹을 만들었는데 8절 보시죠.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 끝에 만들었는데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양 옆에 그룹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그룹이 속죄소를 향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속죄소는 옛날에 우리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시은자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은소.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그 mercy seat입니다. 자비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자비는 누가 베푸시는 걸까요? 이 속죄소를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이 속죄소를 이제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카파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카파르라는 말은 덮다, 가리다, 달래다, 용서하다 이런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에 대한 mercy,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만든 시간이 아닌 것이죠. 인간이 우리가 매달 며칠에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릴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양을 천 마리 잡고 소를 천 마리 잡을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제작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시간, 1년에 단 하루, 그때 와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얽매이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덮으시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감싸시는 은혜, 그룹과 그룹이 서로 마주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주보시며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그들을 품으시는 그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우리 최충만 목사님께서 그 언젠가 청년부 예배 때 저희가 이제 최근에 출애굽기 설교를 했는데 이 최충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이제 깨달은 내용입니다. 표절 논란이 없도록 미리 이제 밝히는 겁니다. 이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밖에 있는 백성들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은 일반적인 백성들은 이 저기 성소 안에도 못 들어가요. 그냥 성막의 뜰에 있을 뿐이죠. 성막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성막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향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괜히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만일 제사가 실패하면 우리의 모든 사실은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걸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대제사장이 나와서 주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그 승리의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의 선언,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한 승리의 선언, 그 승리의 선언을 들을 때 이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환호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박수를 치고 싶었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자, 그런데 이 승리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승리의 선언일까요? 그냥 단순히 어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제사가 잘 치러졌다, 야 우리 이번에 그 제사를 별 문제 없이 그냥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됐어라고 하는 어떤 절차를 잘 진행한 데서 오는 어떤 안심의 어떤 표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왜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최초의 대속죄일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해결책, 모세가 어떤 이스라엘에게 제안한 해결책으로 최초의 대속죄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요세푸스는 보는데, 이 금송아지 사건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십계명을 주시면서 계명을 주시면서 이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내려오죠. 돌판 들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 만들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열받아서 그거 깨죠. 언제나 깨지는 것 같은 그 일을 우리가 보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회복돼서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다시 그리고 내려와서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합쳐서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만들어진, 그리고 성막 안에서 이 제사가 이 진행되는 최초의 그 제사, 최초의 성막에도 이미 무엇이 존재되고 있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반역이 존재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약 내내 그리고 이 신약에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세상과 맞서 싸우시면서 승리하시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싸우시는 어떤 대상은 한 개인이 아니죠. 주님께서 싸우시는 어떤 대상은 어떤 제국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싸우시는 대상은 어떤 국가나 어떤 체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싸우시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대변되는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그 비참한 현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공허를 스스로 채우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열심, 인간의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수단, 인간이 어떤 그 취하는 어떤 그 모든 노력, 그것에 대한 싸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의 배후에는 그 인류의 역사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바로 그 가인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가인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죠. 가인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가인에게 이렇게 이르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왜 가인은 그 자기 동생 하나밖에 없는 그 동생을 이렇게 쳐서 돌로 쳐서 죽였을까요?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의 이 마음 속에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은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이 여실하게 이렇게 드러나죠.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선악과를 따먹은 어떤 인류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행동, 그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그는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죠. 폭력밖에 행사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노 땅에 거주하는데 아내와 동침해서 그가 임신해서 에녹을 낳습니다. 그런데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혹은 봉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그 어떻게 보면 이 가인주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마음, 그것을 따른 상태로 낳은 자식, 그것을 따르는 그 상태로 만들어낸 에녹성, 거기서 이 발생하는 어떤 인류의 어떤 문명, 그게 뭘 만드는지 한번 봐라라고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애초에 주신 창조의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문명이 꽃을 핍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3절 라멕의 때에 이르면 라멕이 이런 노래를 하죠.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르로다. 분노와 교만함과 뻔뻔함과 이 어떤 그 극치를 이렇게 이루는 어떤 그 인류 어떻게 보면 그 최초의 어떻게 보면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능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을 따라서 에녹, 가인을 순종해서 가인의 그 마음의 봉헌에서 만들어낸 인류가 가지는 능력이라는 건 결국 뭐냐? 살의, 폭력, 죽고 죽이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이것이 다 알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같은 이름입니다. 아담의 칠대손인 5장 21절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과 살았는데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에녹은 순종, 따르는 것, 봉헌하는 것 도대체 누구를 따르느냐의 문제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 이의 결말, 그것은 무엇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일. 그리고 이 에녹의 후손 중에 누가 또 나오죠? 같은 이름인 라멕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 능력 있는 자, 능력을 바라는 자, 무엇이 발생하는가? 28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직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노아가 아직 그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전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이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의 때에 안위해 주시리라, 안식을 주시리라, 하나님을 따르는 에녹,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 라멕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안식입니다. 가인을 따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마음을 따르는 에녹, 그 따르는 거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입니까? 폭력입니다. 저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은자에 임재하셔서, 속죄소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난 1년 동안의 그 모든 그 행적과 부끄러움과 그 모든 그 실수와 혼돈과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떠난 이의 어떤 그 마음이 극대화로 표현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감싸 안으시며 그룹으로 하나님의 날개로 그들을 감싸 안으시는 그 선언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의 제사를 마치고 나와서 표현했을 때 그것은 무엇에 대한 승리의 표현이겠습니까? 인간을 떠난, 아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 분노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신의 생애를 저주한 그 가인의 후손들을 끌어안으시며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거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하지만 대제사장이 말한 그것을 이 봄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일들을 보는 것이지요. 경험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멕이 보았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듯이 대제사장이 행한 그 일이, 이스라엘이 직접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그 일을 수행했을 뿐이지만 그 선포를 들을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고백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무엇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믿음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라. 용서의 길로 나아가라.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죠? 우리가 지난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난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과거의 역사, 지난 일들로부터 그때가 원인이 되어 지금의 나의 어떤 비참함과 지금의 나의 수고로움과 지금의 마음에 나에게 어떤 그 상처를 주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일이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선언 앞에 내 자신을 맡겨라. 네가 하는 무언가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그 톰 행크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그 주연을 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제 포레스트 검프는 이제 그 지능도 좀 낮고 다리도 이제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 기구를 이렇게 차고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많은 삶의 역경들이 있었죠. 한 번은 이제 여자친구인 이제 제니와 함께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뒤에서 동네 그 장난꾸러기들이 그 못된 그 심술꾸러기들이 자전거를 막 그 좀 막 돌을 던지죠. 막 돌 던지고 그러니까 옆에 제니가 포레스트 빨리 도망가. 런 포레스트 런. 그러니까 이제 막 포레스트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가 잘 못 걷던 애인데 갑자기 막 빨리 가니까 이제 자전거를 타고 막 쫓아가죠. 막 돌 던지면서. 그러니까 포레스트가 점점 더 빨리 달리면서 나중에는 이 보조 기구도 이렇게 다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막 장면이 바뀌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다 이제 커가지고 이제 그 어떤 장면으로 바뀌죠? 이렇게 트럭을 타고 오면서 막 괴롭히죠. 그럼에도 포레스트는 계속해서 달립니다. 달리다가 우연히 그 미식축구 하고 있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의 감독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뭐 미식축구 선수도 되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뭐 유명한 곳은 다 다니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면이 좀 있는데 그래서 뭐 월남전에도 참전하고 뭐 대통령도 만나고 반전 집회 같은 데도 이렇게 막 가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는 처음에 그런 어떤 일들을 그런 어떤 그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역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조롱이나 농담으로 처음에 이제 그 영화를 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영화를 좀 다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데 야, 포레스트의 삶은 약간 우리 성도의 삶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전쟁이 나죠. 누군가 우리한테 와서 막 돌을 던지죠.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신체적인 조건들이 있죠. 한계들이 있죠. 근데 그게 다 보면 뭐죠? 일종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배경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베트남전이 지나가고 반전 집회도 지나가고 대통령을 만난 유명한 사람들도 지나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달리는 겁니다. 그 달릴 때 그 순간 이제 그 어떤 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갑자기 못 걷던 아이가 잘 이렇게 걷게 되는 것처럼 그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죠. 그 영화 말미에서 포레스트 건프가 이제 그 자기 사랑하는 이제 여자친구의 그리고 이제 부인이 되는 제니의 무덤에서 엄마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얘기도 맞는 것 같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덴중이라고 있습니다. 약간 운명론자인. 그 덴중이님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난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영화의 앞뒤에서 계속 보여주는 게 있죠. 무엇이죠? 이 깃털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깃털이 움직인다는 건 뭐죠? 바람이 부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겁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람이 온 걸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한테 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역사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때에 그 영원의 그 순간이 단 하루, 단 한순간 이스라엘에게 찰나적으로 만나주셨던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바꿀 수 없는 역사의 한 시점의 사실로 우리 가운데 박아두셨죠. 그런데 그 일은 동시에 어떤 일인가요? 앞으로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감싸주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끌어안아주시는 일, 그의 성도들을 붙잡아주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역사 한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그 암울했던 그 시기, 인류의 역사가 정말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비극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을 그 사랑의 날개로 덮어주셨던 그 일이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있었고 변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박아놓으신 그 일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걸 아는 유일한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가진 능력으로는 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세계의 딜레마 가운데에 인간이 그 스스로는 자족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인간의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아무리 이성을 사용하고 아무리 과학기술을 사용하고 아무리 이것저것 머리를 궁리하고 방법을 써봐도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새로운 현실 앞에 좌충우돌하며 한치 앞길도 모르는 우리의 이 현실 속에 우리의 진정한 해결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빈 속죄소 하나님 여기에 주님이 임재하셔야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만나주셔야만 우리는 가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셔야만 우리는 실패의 역사가 종식되고 분노의 역사가 종식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역사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가운데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일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이 끝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빨리 종식되고 이것이 해결되는 내일이 오기를 바라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이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일 우리 인간의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현실이 제사제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간헐적으로 그리고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 육체의 한계를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내일을 소망하는 존재로 여기 서서 소망의 공동체, 간구의 공동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공동체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의 그 방편으로 우리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모든 계획이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 체계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노력들이 허무해지는 것 같은 그 자리 속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이 세상 어디에서 외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만이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 마지막 날에 올 한 해가 지나가는 때에 다시 한번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지나갔습니다. 2021년도 지나갈 것입니다. 2022년이 오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내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내일, 영원한 내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절망과 다툼과 후회와 낙심과 허무와 허망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그 빈터에서 그리고 자신들이 행한 금송아지 숭배라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절망과 좌절과 죄책감과 혼돈 가운데 있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속죄소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만나 주시고 그들의 허물을 감싸 주시고 그들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그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이 마지막 날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신자답게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가 만든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행한 지난 과거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이룬 업적이나 우리가 행한 실수에 인과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에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영원한 내일에 있음을 알고 바라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요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